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지난해에는 나만의 이제 국제팬클럽에 이제 망명 북한 작가 센터가 나왔잖아요. 제작 12년. 그 나와서 거기 속해서 글을 쓰고 있다가 작년엔 또 한국소설가협회에도 또 등단을 했어요.
2년 전 한국의 소설가로 이름을 올린 도명학 씨는 량강도 혜산이 고향인 탈북자입니다.
네, 2006년 12월 말에 들어왔으니까 2007년부터 생활을 했죠. 해술은 그렇게 되죠. 해술은 그렇게.
고향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것은 지난 2006년 겨울. 북한 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글쓰기를 위해서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이게 현실에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한번 선생이 글쓰기 좋아하니까 그냥 원고지 상태에서 펜을 그냥 써놨던 거죠.
한 장의 종이 글 때문에 보위부 감옥에 갇혔었고 중국 텔레비전을 보다가 전파 감시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전파 감시원이 울타리 뛰어넘어 들어와서 딱 나 적발한 거예요. 중국 TV 지금 딱 나. 현행으로 딱.
하루가 멀다 하고 감시하는 눈길을 피해 숨쉴 곳을 찾아야 했던 도명학 씨.
보이 주재원은 매일 집에 찾아와서 있는 거 아침 저녁으로 확인을 하지. 이거라고 어디 사람 살겠어요?
가족의 건사를 위해 장마당에 나섰던 아내가 사준 양복을 입고 낯선 동네에서 마주친 아버지 도명학 씨에게 사탕 사 먹을 돈 달라 떼를 쓰는 막내딸을 뒤로하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내 야로 이제 이 속이고 간데 여기 또 이거 다시 먹으면 언제 다시 볼지 이 기약을 수 없는 길이잖아요. 가다 내가 죽을지 무슨 영원히 못 볼지 나는 그냥 잡히면 이게 할 말이 없죠 이게. 그래서 야 나는 잡히면 그냥 죽어버리죠.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사상의 자유를 찾아 나온 탈북 작가 도명학 씨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이제부터의 삶은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살았으니까 이제 죽으면 어떡하고 그냥 덤으로 산다 생각하자. 이제부터의 삶은 덤이다.
압록강은 무사히 건넜고 미리 익혀뒀던 중국말로 아는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중국 공안의 감시는 늘 도명학 씨를 불안하게 했지만 생각과 말, 글쓰기에 자유가 없던 땅을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삶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지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좀 담대해지더라고요. 그까지가 뭐 좀 어차피 나는 감옥 안에서 죽었어. 지금 있는 거는 내 그림자일 뿐이야. 항상 자신을 이렇게 달래고 보니까 그게 이상하게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일도 좀 잘 되고 내게 도신가 이렇게 좀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다가 그러다 브로커라는 걸 만났죠.
남쪽으로 남쪽으로 중국의 네 개 도시를 거치면서 브로커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돈만 있으면, 아니 한국에 가서 돈을 주겠다고 약속만 하면 한국까지 가는 길을 연결해 준다는 사람을 통해서 태국을 거쳐 압록강을 건넌 지 6개월 만에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야, 그때 물론 태국에서 그때 너무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적응이 됐는데 이게 추울 때는 추워야지 더울 때는 덥고 이거 주구장창 더운 나라가 좋은가 했더니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북에 있을 때는 하도 이게 연로남 때문에 열대지방에서만 계속 살았으면 막 거기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추울 걱정 없으니까 뗄 거 없어도 되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정작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천공항 딱 들어왔잖아요.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 느낌은 그저 반갑고 신기한 기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새벽에 아침에 날 박자마자 딱 내렸는데 야, 내리자마자 이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찬바람, 와, 정신이 그래서 벌쩍 드는 거예요. 사람이 소나무에, 나무, 파란 소나무에 눈 금방 내려가지고 눈을 다 이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얼마나 그게 사랑스러운지. 야, 우리나라 소나무가 열대지방급보다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대로, 이건 이거, 이거, 야, 이게 진짜, 이게 내 마음과 똑같이 생긴 그런 나무고 풍경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조국 땅이구나. 정말, 야, 이게.
고향처럼 푸근한 기운을 가져다 준 눈 쌓인 겨울 소나무. 짧은 기간이었지만 중국에 머물면서 접했던 텔레비전 속 한국이 눈앞에 펼쳐지니 왠지 더 반갑고 익숙한 기분이었습니다.
남의 땅에 왔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차도 많고 뭐 이게 어쨌든 경제적으로 많이 이런 거는 저는 그런 거 보고는 별로 놀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오래전부터 한국에 대한 이 상상을 많이 하고 또 중국이 TV랑 많이 보면 중국도 번화거리도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원래 한국은 88년에도 내가 저 중국 TV로 서울올림픽 장면을 몰래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상상했던 것보다 조금 좀 그렇기는 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 모습은 놀랍더라고요. 밤에 전기가 너무 이렇게 하고 특히 자동차 그 불빛 그 한강 다리에 그 쫙 이렇게 한 것 야, 좀 차가 이게 이렇다니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그 상상했던 것보다 좀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낮에는 무슨 뭐 그런
불야성같이 불밝힌 서울의 밤에 압도됐습니다. 그러다가도 서울의 낮 풍경에는 북한 최고의 도시 평양을 떠올렸습니다.
또 솔직하게 퉁배라면 도시 구획을 잡았다거나 이런 거는 뭐 평양보다 나아 보이는 게 없고 오히려 조잡하고 그렇더라고요. 복잡하고 질서가 없고 뭐 평양은 도시 경관이 이렇게 계획 도시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평양보다 낫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 풍요는 느껴지는데 그래서 자고는 어쨌든 여기서 살아야 돼요. 와보니까 뭐 사람도 다 똑같이 생긴 사람 뭐 행동거지도 다 똑같고 큰 길 건널 때 아줌마들 엉덩이 삐죽거리며 급히 건네는 것도 북한 아줌마들하고 똑같더구만 뭐 그저 다 옛날 고생을 해가지고 그저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우선 예 오는 동안에 중국에서 말 안 통해 태국에서 말 안 통해 뭐 그랬죠.
그저 말이 통하는 조선말을 쓰는 곳이니 중국보다도 태국보다도 한국이 더 낫다는 생각. 도명학 씨의 머릿속 두 나라에 대한 저울질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오니까 우선 말부터 이게 통하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사람 나온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살만하구나.
야, 이게 말부터 통하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물론 여기 와서 낯설은 거는 그다음 구체적인 문화에 들어가서는 말은 말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못 알아들을 얘기들이 있고 외래어라든가 이런 것도
익숙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도명학 씨의 좌충우돌 한국살이가 시작됐습니다. 탈북자에게 지원되는 작은 임대 아파트를 받았고 밥 해먹고 자고 빨래도 하는 집안 살림을 하게 되면서 한국에 사는 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처음에 와서 빗자루를 좀 사야 되는데 빗자루 사자면 북한에서는 상점이 북한은 간단하거든요. 그런 거 사자면 자파 상점, 그다음 이런 공산품 사자면 공업품 상점, 그러니까 먹을 거 사자면 식료품 상점, 채소 과일 사자면 과일 냄새 상점, 그다음 수산물 사자면 수산물 상점, 이게 다거든요. 상점은 간단하잖아요. 분야별로 딱 되어 있으니까 그냥 백화점 그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아, 그래서 나갔는데, 아, 이게 공업품 상점 어딘지 있어야, 앞만 봐요. 공업품 상점이라고 쓴 게 있어야 말이지. 자파 상점이라고 쓴 것도 없고. 이 마트라는 게 상점인지, 아울렛이라는 게 이게 상점인지, 아, 이거 모르게 백화점만 그 알아들을 얘기지, 슈퍼, 뭐, 이게 다 이런 상점인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 하나 사는 일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디에 가면 빗자루가 있는지 북한식 잡화상점은 동네 어디를 둘러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점마다 커다랗게 이름을 내건 간판들. 그러고 보니 겉으로만 봐서는 도저히 무슨 가게인지 알 수 없는 상점들만 천지였습니다.
식당도 무슨 식당이라고 무슨 아니면 뭐 돼지 족발 이렇게 쓴 거는 식당이라고 이해되지만 다른 이름 단 것들이 많잖아요. 아름다운 인연 뭐 이렇게 써놨다거나 그다음 무슨 가든 뭐 저게 무슨 소린지 그런 것도 모르겠고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이렇긴 한데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또 그것도 저런 건 뭐예요 물어볼 수라도 있잖아요. 아, 결국은 빗자루 못 사고 들어갔지.
빗자루 하나 때문에 진땀을 흘려야 했던 도명학 씨는 결국 먼저 정착한 다른 탈북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른 그 저 탈북자가 저 선배 한 명 그 오한 거 보고 아 여기 왜 공업품 상점 없는가? 죽겠다. 야 이마 여긴 공업품 상점 없어. 하는 거야. 아 그럼 이 빗자루 어디서 이게 뭐 하니까 아 그건 좀 마트에 가서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 얘기는 이렇게 해서 근데 왜 상점이라고 하면 되지? 이름이 다 다른가? 하고 물어보니까. 백화점 있고, 마트가 있고, 아울렛이 있고, 슈퍼 있고. 아유, 왜 다 이렇게 다른가? 하고. 보니까 물건 다 비슷한 거 다 파는데 어째 그거 다른가? 하니까.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긴 건 다 상점이란 것만 알면 살아가기 불편하대요. 근데.
알아야 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그리도 외래어를 많이 쓰는지, 도대체 마트는 무엇이고 아울렛은 무엇인지, 그곳에서는 어떤 물건을 팔고 있는지.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속속들이 공부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 그걸 몰라도 나는 이젠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런데 이게 그냥 뭐 물건만 살 수 있으면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어쨌든 이 호기심이 좀 이게 왜 다를까? 제가 좀 궁금한 거 좀 모르면 조금 이게 좀 그래서 저쪽에서도 살지 못하고 여기밖에 올 수 없는 거야. 그냥 거기서 모른 척하고 김정일 시키는 대로 수걱수걱 살 거지. 무슨 이게 알고 싶어서 라디오도 여러 나라 라디오를 막 이렇게 들으면서 일했는가 싶은데 그래도 됐다. 여기한테 또 제대로 알아야지. 저건 왜 마트? 저건 왜 슈퍼?
궁금한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성격이었다면 압록강을 건너지도 못했을 겁니다. 북한 밖 세상이 궁금하지 않았다면 그리도 열심히 라디오를 듣지도 않았을 겁니다.
유통구조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다음 상품은 왜 TV는 처음에 신품이 나왔을 때 비싼데 이것이 좀 있으면 값이 엉터리 없이 많이 떨어져서 옳다. 처음에 사는 사람들한테 광고비를 다 덮씌워가지고 뽑아냈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 제품을 싸게 팔아도 원가는 원래 요만하니까.
그래서 시작한 한국에 대한 경제 공부. 빗자루 하나에서 시작된 궁금증이 상품이 생산되고 팔려나가기까지 자본주의 경제를 알아내가는 재미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이 궁금증이 나가지고 또 영화관은 왜 영화관 북한에 이렇게 따로 있는데 왜 백화점에 주로 이렇게 설치하고 거기도 제일 위층에다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왜 1층에 화장실이 없을까? 1층에 화장실이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1층만 볼 사람은 그냥 나가기 때문에 높은 층이다 해놔야 위에 올라가는 동안에 다른 물건 보고 충동 구매도 할 수 있고 뭐 광고도 볼 수 있고 화장실 갔다 오는 게, 그런 것도 알았거든요. 아, 이게, 이야, 이 자본주의 마케팅이라는 게, 이게, 야, 이게 집을 하나 지어도 그저 짓는 게 아니구나. 이게, 사람들의 이게 심리를, 이거, 다, 이거,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그런 걸 생각해보니까 좀 재밌기도.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다양한 거를 보다 보니까, 알아가는 재미에 살자면, 그것도 또 재미있겠다 하는 생각.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 작가 도명학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